또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이제 저희들이 또 주님의 피를 덧입고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저희들이 깊은 깨달음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영이 깨고 혼이 깨고 그리고 육이 튼튼해서 아버지 주님의 마지막 때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해서 이긴 자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부족한 종 주님 의자고 섰사오니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또 예수의 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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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누가복음 누가복음 21장에서 10절 11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21장에서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짧으니까 다 같이 둘이 두 절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었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그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13장에 나오고 또 누가복음 2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기에 똑같이 지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은 그 우리가 요즘 지금 그 IT 지진이 크게 일어났죠. 그 지진에 대한 교훈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똑같이 이 그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데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는 오늘 읽었던 그 누가복음은 21장 11절에 큰 지진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 큰 지진. Great earthquake. 마태복음하고 그다음에 마가복음에는 그냥 지진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유독 그 이 누가복음에는 큰 지진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그 누가복음에는 거기에 무서운 일들이라고 그랬어요. 무서운 일들. 무서운 일이 뭘까? 영어에 보면 테러라고 그랬어요. 테러. 참 그 신기하죠? 2000년 전에 누가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무서운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그 헬라 말로 그것을 번역을 한 거를 영어로 썼더니 그것이 테러가 됐습니다. 예.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테러가 지금 가장 세계 큰 골칫거리가 되어 있어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아랍 국가 자체에 넣어서도 자기네들이 가장 두려운 그 알카이다들하고 그다음에 그 헤즈볼라, 하마스 뭐 이런 그 테러리스트 그룹들을 지금 제일 두려워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마치 그 월남전 때 베트콩들이 민간인으로 하고서 그러고 나와서 돌아다니고 밤이면은 그냥 베트콩이 돼서 써니까는 이건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카크로치처럼 마치 간첩처럼. 그래서 지금 그 이러한 것들이 지금 미국 사회 안에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일들이 마지막 때 있겠다라고 예수님이 벌써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지진에 대한 것을 한번 제가 성경에서 쭉 뽑아봤어요. 구약에 있는 뭐 지진에 있는 말씀 또 신약에 있는 지진에 있는 말씀 다 뽑았더니 전체 성경에 17번이 나오더라고요. 17번 지진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데 구약에서 5번이 나오고 그다음에 신약에서 12번이 나왔어요. 12번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5번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나오는 그 지진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지진에 대해서 이게 하나의 사인이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전에 잠깐 우리 또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지금 그 이란이 계속 이스라엘하고의 그 관계가 아주 지금 중요한 그런 그 성경의 그 타임 테이블로 예, 나타나고 있죠.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항상 금요일 날이면 제가 성경 공부하기 전에 현재 매주마다 이게 지금 돌아가는 일들이 어떻게 변화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주에도 이번에는 그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의 관계를 미국이 작년 1년 동안 2009년 1년 동안 그 외교적으로 중재 협상을 하려고 그러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 중부군이라는 게 있어요. Central Commandment라고 하는 그 중부군 사령관의 데이비드 페트리어스라고 하는 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현재 이란을 대응할 수 있는 그 이란의 핵 무기와 핵 이 시설들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미국 군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홀무드 해협, 그 페르시아만 그쪽으로 지금 미국 항공모함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그 항공모함이 그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쪽에 어떠한 그 앞으로의 전략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것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다고 그렇게 쭉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었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미국 군대에서 먼저 자기네들이 손을 쓸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핵시설들,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대응하기 위해서 비상계획안을 세우고 있다라고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이상은 내가 이걸 얘기할 수가 없다. 더 이걸 발표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 시한은 그 비상계획에는 시한이 정해진 바 없다고 그러면서 아직도 이란을 외교적으로 설득한 시간은 남아있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반해서 이제 군사적으로 거기에 대한 비상계획을 지금 세우면서 미국의 그 센트컴 그 중부군 사령관인 그 제너럴 패트리어스가 이제 그 항공모함 비행기 4개 편대가 그 안에 있는 그 항공모함을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고 대응하는지 그것도 그 움직임을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 안에서 그 핵 무기를 만드는데 연구를 하는 그 연구팀들이 주로 누가 하느냐면은 이란의 대학교에 있는 물리학 교수들, 핵물리학 교수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직접 가담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암살을 당했어요. 그 리모트 컨트롤로다가 이제 모터사이클을 타고 가는 거를 그거를 이제 죽였습니다. 이란에서는 그 사람 이름이 교수인데 대헤란 유니버시티의 그 정 교수인데 마수드 알리 모하마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난 1월 12일 날 이제 그 폭탄을 리모트 컨트롤해서 그래서 죽였습니다. 근데 이란에서는 이 사람을 죽인 것이 미국 CIA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정보인 그 모사드에서 죽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작년에 미국 소방측으로 이란에 있는 핵물리학자가 두 명이 망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란에 있는 그 핵에 대한 그 연구 지진을 이제 붕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접근을 해서 말을 안 들으면 죽인다라고 지금 그렇게들 자기네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I don't know. 그렇지만은 지금 이란에 대한 그 핵시설 그리고 핵무기를 만드는 그 마지막 때 이 과정을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아주 중요하게 눈여겨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매주마다 우리가 이것을 업데이트해가면서 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그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텐데 지난주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12일날 오후에 그 IT라고 그래요. 원래는 우리는 옛날에 하이티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게 불란서 영이기 때문에 그 H자를 발음을 안 하고 IT라고 그래서 그곳에 7.0 규모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IT라고 하는 그 단어, 그 섬은 굉장히 조그만 섬이에요. 섬인데 거기에 그 7.0이라고 하는 아주 강진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그 사망자가 지금 뭐 10만 명 정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20만 명까지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추측도를 하고 있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그 구호진들과 그다음에 그 신문 그 텔레비전 그 기자들이 모여서 비행기가 착륙을 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 조그만 비행장에 너무 많이 비행기들이 몰려가지고 그래서 그들 지금 아주 초만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조그만 섬에 이렇게 큰 섬인데 그걸 반을 해가지고 이제 반은 도미니카 리퍼블릭이고 왼쪽은 그 다음에 아이티입니다. 그 크기가 약 2만 8천 제곱미터 그러니까 남한의 한 4분의 1 정도 되고요. 인구는 한 900만 명 됩니다. 그런데 1인당 그 GDP가 약 800달러 안 돼요. 흑인이 전체의 약 한 96%고 그다음에 백인과 그다음에 혼혈이 한 5% 이렇게 됩니다. 12일 날 7.0의 그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4.5 이상의 여진이 그 aftershock이 27번이나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계속 더 흔들리고 있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주 그 가난한 나라입니다. 인구가 그 900만밖에 안 되지만은 그 중에 거의 한 75%가 하루에 2달러 미만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아이들이 사망률도 많고 또 에이즈 HIV 감염자도 많고 그다음에 그 문맹 그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한 반 정도 됩니다. 그 자기네들의 이 그 대부분이 흑인인데 공용어는 공식 영어는 프랑스어고 그다음에 각이 그 IT 크레올이라고 그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이 그 언어를 공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공식적인 종교는 부두예요. 부두. 부두는 사탄을 섬기는 교입니다. 그리고 카톨릭이고요. 지금 이 IT에 추측한데 지금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추측한데 약 10만 명 내지 20만 명까지도 죽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가장 가난하고 가장 참 못 사는 나라인데 그래서 자기네들 이야기로 이 아주 신이 버린 그런 나라다. 이렇게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이 외면한 나라다.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근데 부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두라고 하는 것은 그 카리브 해안 그쪽에 바하마하고 그다음에 도미니칸 리퍼블릭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몇년 자마이카 거기도 있어요. 예, 자마이카도 있고 그런데 그쪽에서 이제 그 아주 많이 유행하고 있는 그러한 무속 신앙인데 이것이 국가적인 신앙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시작이 프랑스에 점령하였을 적에 그때 그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 돼지의 피를 그거를 마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거를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사탄의 영에게 이것을 그걸 바친다 하는 그런 것이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는 사람을 죽여서 매년 그 국경일에 그 나라 국경일에 사람을 죽여서 그래서 그 피를 바친다라고 할게요. 지난번에도 그 국경일에 한 병원에 있는 환자가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추측하기는 그 병원을 아마 그 부두 제물로 갖다가 죽였을 거라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 그 대통령 취임을 한 그 아리스티디라고 하는 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부두교를 종교로 선포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완전히 그 나라 땅을 완전히 그 부두 신에게 다 그 오퍼링을 다 바치는 그러한 그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그 나라를 전체를 다 바치는 그러한 그 행사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부두교를 계속적으로 이게 자기네들이 그걸 이어오면서 가난과 부지와 무지와 범죄,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아주 연례 행사로 그 나라를 계속해서 이제 강탈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시작이 부두교의 그 주술사 무당들들이 1791년에 나라 전체를 걸고 악령과 피해 계약을 맺었다라고 이렇게 거기 있는 그 한 목사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971년 8월 14일에 부두신에게 돼지를 희생제물로 바치면서 나라의 운명을 맡기는 의식을 거행했다. 그래서 1804년에 아이티가 10년 가까운 독립전쟁 끝에 프랑스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흑인공화국으로 독립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바로 그 부두신의 덕분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이티는 완전히 부두교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분열하고 또 폭력하고 그다음에 가난과 그다음에 그 부정부패가 그 나라에 만연한데 그 배후에 부두교가 있다 하는 것을 이것을 거기 있는 그 선교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빨리 하루빨리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난하고 조그만 그 섬에 있는 나라에 그 거기서 적어도 10만 명 내지 20만 명이 하루 사이에 그렇게 그냥 다 지진에 깔려서 그래서 죽었다 하는 얘기는 이거는 참 그 나라의 비극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그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러한 그 지진이 얼마나 이것이 이루어질까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점쳐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 제가 이거 쭉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이 성경이 지진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사탄을 많이 섬기는 그 나라를 지금 2010년에 들어와서 1월 12일 날 1월도 다 가기 전에 엄청나게 흔들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참 그 흥미로운 것은 그 예수님께서 그 지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을 알리는 그 중요한 징조로서 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제일 그 시작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어린 아이를 이제 출산하기에 오는 그 진통이라고 산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한 일들이. 그런데 그 산고라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아이의 그 진통이 점점 더 커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빨라지고 헐면은 애가 해산할 때가 다 됐다 하는 거를 그거를 이제 의사들이 압니다. 근데 그 마찬가지로 지진의 그 강도 그리고 지진의 빈도 그 frequency하고 intensity 이것이 점점 더 세지고 그다음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하면서 이제 정말 예수님의 올 때가 다 됐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지난 일주일 동안에 IT에서 7.0의 강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 15일 날 오늘이군요. 오늘 아침 새벽에 괌도에서도 6.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또 그리고 캘리포니아 이 북동부 사막 쪽에서도 그 모하비 사막 쪽에서도 약 4.3의 그 지진이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네 차례나 발생을 해서 지난 2주 동안에 수십 차례 그 여진이 aftershock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베네수엘라의 그 앞에 바닷가에서 지진이 5.6 디그리 리터 스케일이 5.6에 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이 이렇게 큰 지진들이 이렇게 자주 많이 일어나는 것은 이것은 이게 지금 우리가 그 마지막 때의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그 예수님의 주시는 지금 징조라고 그러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기 변화도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그렇고 지금 유럽에도 그렇고 눈이 많이 와서 유럽에서는 그 눈 때문에 죽은 사람이 뭐 100여 명이 넘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제가 이번에 간 그 플로리다에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눈이 오고 막 그냥 얼어 붙어가지고 오렌지들이 전부 다 이렇게 프로즌 됐어요. 전부 다. 그 오렌지에 얼음들이 다 거기다 묻히고 그랬는데 지금 전 세계적인 그 기상 변화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그 말씀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지진의 그 강도와 그 다음에 그 횟수 이것을 그 지진을 연구한 그 통계학자들이 낸 걸 쭉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 인터넷에서 봤더니 20세기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고 난 그 이후부터 약 한 1900년 정도 1900년 동안 1900년 동안에 그 강지진 큰 지진이 일어난 것이 약 한 15번이 있었습니다. 15번. 그러니까 거의 한 뭐 100년에 한 번 정도 그런 걸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즉 1900년 이후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그 큰 지진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20세기에 제일 처음에 1906년에 샌프란시스코에 7.7 리크터 스케일하고 그다음에 8.3 그 진도의 그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19세기 2000년이 되기까지 약 한 20번의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2000년 지나서 2001년에는 점점 그게 더 가까워집니다. 더 강해지고 2001년 동안에 그런 강한 지진이 6번이 생겼어요. 2001년에 2002년에는 2002년에도 6번이 있었습니다. 6.5, 7.4, 6.1, 6.1, 7.9 이렇게 강진이 6번이 있었고 2003년에는 8번이 있었습니다. 멕시코의 7.6, 중국의 6.3, 터키의 6.4, 알제리아의 6.8, 일본 홋카이도의 8.3, 알래스카의 7.3, 캘리포니아의 6.3, 이란의 6.6. 그 다음에 2004년도에 15번이 있었습니다. 그 두 배로 뛰었어요. 2004년에 인도네시아에서 7.0, 모로코에서 6.4, 이란의 6.3, 일본의 7.2, 일본의 7.4, 니카라과에서 7.0, 일본의 6.6,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동티모르에서 7.5, 콜롬비아에서 7.2, 코스타리카 6.4, 도미니카 6.3, 인도네시아 7.1, 일본 7.0. 그다음에 뉴질랜드에서 8.1,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거기서 9.3. 그래서 바다 밑에서 나서 그 유명한 그 쓰나미, 그게 그때 일어났죠. 2004년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에. 그리고 2005년에는 12번이 있었습니다. 점점 더 강해지는. 이란에서 있었고, 이란 6.4, 일본 6.6, 인도네시아 8.6, 칠레 7.8, 노선 캘리포니아 7.2, 일본 미야키에서 7.2, 파파뉴기에서 7.6, 페루에서 7.5, 파키스탄 7.6, 중국 허베이성에서 5.2, 이란에서 5.9, 탄자니아 콩고에서 6.8. 전에 그 지진이 없었던 그런 나라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갑자기 막 지진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2006년에 12번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에서 6.7, 모잠비크에서 7.0, 러시아에서 7.6, 그 다음에 통화, 남태평양 쪽에서 8.0, 뉴질랜드에서 7.4,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6.3, 또 똑같은 데서 7.7, 그다음에 카스피해에서 7.0, 멕시코만에서 5.9, 하와이제도에서 6.7, 러시아에서 8.3, 그다음에 대만에서 7.1. 그런데요, 그런데 갑자기 2007년도에 29번이 있었어요. 29번이. 예. 그 전까지만 해도 12 그랬었는데 2007년에 6.0 이상이 29번 있었습니다. My goodness. 그 다음에 2008년에는 31번에 30일 31번에 그 강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에 작년에는 20번이 있었어요. 20번이 좀 잠잠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2010년 1월 중순밖에 안 되는데 벌써 지금 강진이 지금 5번째 지금 이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쭉 통계를 보더라도 지진이 갈수록 더 자주 발생하고 그 다음에 또 더 안 일어나던 곳까지 이제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지진의 그 강도가 또 빈도가 이제 이것을 더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다 이루어지면서 예수님 오실 징조가 다 돼가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진에 한 번 나면은 보통 뭐 그 많이 죽으면은 보통 3만 명, 4만 명, 뭐 또 어떨 땐 8만 명, 10만 명씩 그렇게 죽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거보다도 더 큰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지진들을 한번 제가 찾아서 읽으면서 어떤 때 하나님이 지진을 나게 하시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진이 또 아주 나쁘게 나지도 않아요. 또 때로는 지진이 좋은 하나의 사인으로도 나타납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제일 먼저 그 성경에 지진이 어디에 나타났냐면은 그 여호수아에서 그건 지진으로 확실히 나타나지 않지만은 여호수아에서 여리고성을 돌 때 그 여리고성이 지진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에 19장 11절 12절에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지진이 그 앞에서 징조로 나타납니다. 그 11절 12절을 보면은 열왕기상 9장 19장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바람과 불과 그 다음에 지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도 지진이 동원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사야서 29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지진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29장 6절에 아리엘이라고 하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지. 그래서 이 아리엘이라는 것은 City of Ariel,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앞으로 이제 그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다시 또 나와요.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에스겔서 38장 19절을 보면은 이제 다시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그 지진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할 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건 어느 때냐? 이스라엘 에스겔서 38장 39장 우리가 잘 아는 것 마찬가지로 이제 러시아와 터키가 그다음에 아랍 그 국가들과 함께 이란하고 같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 지진을 흔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많은 적군들과 이스라엘도 동시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기 이제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아모스 1장 1절에 유다 왕 우치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그때에도 큰 지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나라를 아주 그 이방 신들하고 같이 섬기고 그랬을 적에 하나님이 그 사인으로 흔드는 그 지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묵시받은 말씀이라 하면서 이제 아모스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진이 있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 14장 5절에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갔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즉 이제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아랍 사람들의 공격을 피해서 이제 많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때 지진을 엄청나게 흔드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도망간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흔드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지진이 다시 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지막 때의 사인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 재난이 바로 그 여인의 진통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birth pang of a woman's birth pang.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8장 3절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1장 누가복음 21장 11절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큰 지진과 그 다음에 기근과 이거는 이제 그 배고픔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사람들이 헤매는 그리고 온역이 전염병이 있겠고 지진이 있고 나면 전염병이 또 따릅니다. 그 다음에 무서운 일 테러리즘과 그 다음에 하늘에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큰 징조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하실 때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그때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은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로 심히 보고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진이 나서 흔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돌들이 막 무너진 곳 그런 것을 우리가 추측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8장 2절에 1절 2절에 안식일이 다 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놓고 그 위에 앉아있는데 그래서 이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을 덮고 있던 큰 돌이 있어요. 이것이 지진이 남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옆으로 굴려가서 이 무덤이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을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그 안을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되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도 지진이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에 바울과 실라가 밤중쯤 되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면서 이에 홀연히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풀려진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진이 나면은 그런 그 케이오스, 혼란과 혼동과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천사들이 흔들어서 그래서 그 옥문을 그 감옥 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그 맨 그 착고와 그 다음에 그 수갑들을 다 저절로 풀어지는 그러한 그 기적의 지진도 나는 것을 우리는 또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일어날 그러한 지진에 대해서 요한 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 계시록에 제일 먼저 지진이 난 것이 계시록 6장 12절에 그 여섯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여기도 큰 지진이에요.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해가 이 완전히 가려져서 까매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온 달이 피같이 되어가며 이 달이 이건 밤중에 이 달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면은 여기 그 산불 나지요. 산불 그 산타나 윈드가 부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데서트에서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은 1년에 꼭 몇 번씩 여기 겪는 그 산불이 있어요. 그 산불이 심하게 나면 그 불이 이제 동네로다가 이제 옮깁니다. 그래서 여기 캘리포니아 집들이 다 나무들 아니에요. 그 나무들이 이제 집에 불이 타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네가 쫙 다 타가지고서 이제 집들이 불에 타는데 이 불이 계속해서 타면은 오래전에 그 한 십몇 년 전 되는 것 같은데 라구나 쪽에 그쪽에서 불이 한번 타가지고 집이 여러 채가 다 타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회사에서 이러다가 끝나고서 봤더니 대낮인데 봤더니 하늘이 깜깜해요. 대낮에 어두워요. 그리고 이 재들이 막 이렇게 떨어지면서 자동차들이 댕기면서 전부 다 이 헤드라이트를 다 켜놓고 그러고 가야 돼요. 껌껌해서 해가 다 가리고서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해가 지니까 달이 뜨는데 달이 핏빛이에요. 제가 그걸 분명히 봤어요. 불의 연기와 그다음에 그 재와 이런 것이 뽀얗게 그 가려진 그 상태에서 달이 뜨니까 달이 뻘겋더라고요. 핏빛이에요. 그래서 아 이게 바로 그 핏빛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미리 예고편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8장 5절에서 또 지진이 일어납니다.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일곱 인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재앙 시작하기 전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그 예고편으로 또 천사들이 이 땅을 흔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 가서 11장 13절에 그 시에 여기 그 시는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지금 그 백그라운드가 어떤 백그라운드냐면은 그 예루살렘에 두 증인이 있죠. 두 증인이 요한계시록 때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적그리스도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래서 죽습니다. 그래서 죽었을 적에 그들을 이제 파묻지 않고 너무나 자기네들이 아주 미워하던 그 두 증인이 죽으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에다가 그 죽은 시체를 그냥 놔놓고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3일 후에 그 증인이 다시 살아났어요. 부활해가지고 그래서 그 증인 둘이 이제 하늘로 승천을 휴거를 하는 그런 장면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직후에 그 시에 예루살렘 시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예루살렘에 가면 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그 돌로 된 그 성들, 길들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돌들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랬어요. 거기 그 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는 다 돌집에 의해서 전부 다 살고 있는데 거기서 깔려 죽은 사람들이 7천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예루살렘 갔을 적에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 주님의 마음이 저에게 다가왔는지 그때 한참 아주 그 눈물을 흘렸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예.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징조로서 그 도구로서 큰 지진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11장 19절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곱째 천사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에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이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 이 땅에서 그 언약궤가 그 The Ark of Covenant, 이것이 뭐 어디 있다 저기 있다고서 얘기하는데 이 벌써 하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성전이 이제 열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그 Ark of Covenant가 보이면서 그때 그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 지진이 계시록 16장에 나옵니다. 이 그 지진은 여태까지 나온 지진 중에서 가장 커요. 가장 큰 지진이 여기 나옵니다. 거기에 아마게돈 전쟁 때 이것이 나옵니다. 계시록 16장 16절서부터 보면은요. 세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마지막 때 이제 아마게돈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중동과 그다음에 그 아시아에서 오는 왕들을 이제 이끌어 갑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자, 여태까지 8.4, 9.0 이것이 최고의 그 큰 지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지진은 이거는 그 매그니튜드를 이거를 여기서 쓰지는 않았지만 아마 엄청나게 그 리크터 스케일이 큰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리크터 스케일 그거 알죠? 그게 한 디그리가 올라갈수록 그게 10배로 올라가는 겁니다. 10배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5.0이 이게 흔들리면은 6.0은 게 10배로 흔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얼르면 100배가 흔드는 거예요, 100배로. 이거는 엄청난 그 엑스포넨셜 그 쉐이킹.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인류 역사 중에서 있었던 그러한 뭐 9.0, 10.0 이런 것들보다도 엄청나게 더 큰 것으로 해서 전 세계를 다 흔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큰 빌딩이 그때는 세계에서 남아나는 것이 없어요. 그랬을 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은 무너지니 전 세계 성들이 다 무너진다고 해서 시티, 이 성이라는 건 시티입니다. 큰 도시들이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더라. 히말라야 산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와이도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땅과 바다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이게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됐어요? 큰 우박인데 중수가 한 달란트다. 우박의 크기가 큰 것보다도 무기가 75파운드예요. 한 달란트면. 한 달란트. 여러분 볼링볼 하나가 그게 몇 파운드인지 아세요? 볼링볼. 가벼운 거는 한 12파운드, 15파운드 그렇죠. 그다음에 좀 몸이 무거우면 아마 거의 한 20파운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75파운드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하나 떨어지면 사람은 그냥 완전히 죽습니다. 그 건물이 완전히 다 그냥 위에서부터 쫙 밑으로 다 내려가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올 적에 그 가속이 붙어가지고 그게 떨어지면 엄청나게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텍사스 같은 데 가면은 그쪽에 이게 가끔 이 일기가 변화돼서 그래서 이제 그 우박, 그 헤일이 오는데 거기는 골프볼 사이즈에 이게 와, 떨어져요. 그러면 그게 떨어지면 자동차 유리가 쫙쫙 다 나갑니다. 그래서 그 황야에서, 그 광야에서 생기는 그러한 그 헤일이나 이런 그 재해는 이거는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만드셔가지고 천재지변이 생기면은 그것이 지금 그 기후변화 있는 것이 다 이런 거 징조입니다. 그래서 추웠다가 더웠다가 지금 뭐 유럽과 그다음에 저도 아시아 그쪽이 추운 데에 반해서 지금 호주 뉴질랜드 쪽에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사람이 밤에 잠을 못 잔다 그래요. 100년에 한 번 오르는 그 섭씨 37도 38도의 더위라고 그래. 계속해서 그렇게 돼서 지금 그런 그 익스트림 그 웨더 체인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그럴 때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을 하나님은 오히려 더 회개가 아니라 회방을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죄 많은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대충 그 성경에서 나온 그 지진들을 우리가 쭉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어본 것 마찬가지로 17번 나오는 그 지진이 그 속에서 앞으로 큰 지진이 나올 것이 5번이나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카운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보는 그 IT의 7.0의 지진, 이거는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더 크게 더 자주 그다음에 더 많이 그리고 unexpected place 예측되지 않은 보통 뭐 그 지질학자들이 무슨 그 지진대가 있다고 하는 데를 골라서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거기에 속해 있지 않는 그런 데도 하나님이 다 흔드십니다. 다 흔들어서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크리스천들을 깨우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깨워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 옆에 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또 하세요. 그래서 그 911 2001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서 자기가 직접 당하진 않았지만 그걸 보고 나서 교회 나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크리스찬들도 지금 세상과 너무 타협을 하면서 짝하면서 그러면서 그 뜨뜻미지근한 덥지도 차지도 않은 그런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깨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천연 재해와 그리고 지진들을 우리 뉴스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지진학자들이 캘리포니아는 99.5%는 큰 지진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난다는 얘기예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때가 곧 가까울 것이다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징조를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일어날 일들이 얼마나 더 가까운가 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것을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내가 준비 안 하고 나는 몰랐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우리는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자, 2010년에 1월달, 정월달부터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하나님의 다시 오실 그 사인과 징조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시면서 언제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지 모르겠다. 아니 언제 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잠자는 자를 깨우고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그러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특별히 2010년에 들어와서 부탁을 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warning, 이 sign은 우리가 항상 예비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기도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죠. 작년보다 더욱더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리고 이러한 그러한 사인들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우리가 반응을 해서 그래서 정말 때가 가까웠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각자 더 각성하고 그리고 더 주위에서 여러분들 갑자기 그 닥치는 그러한 것으로 받지 말고 오히려 이런 것이 이제 때가 올 때가 다 됐구나 하면서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맞으시기를 꼭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참 세상이 어두운 세상은 참 지금 재난 때문에 또 지진 때문에 또 그 일기 변화 때문에 많은 고통들을 앓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우리들은 이것을 주님께서 미리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것을 정말로 이제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것을 알고 더욱더 준비하고 예비하고 깨달아서 우리들이 참 잠자는 자들이 갑자기 닥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준비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린 우리 모두 되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그 말씀의 그 뜻을 저희들이 더욱더 깊이 사모하면서 저희들이 이것이 멀리 있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나의 신앙과 관계가 되어 있고 나의 가정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더 자각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